사랑의 하나님, 귀한 날 주시사 이날도 산자의 땅에 발을 붙이고 코로 호흡하며 주님께서 주신 생명 가지고 이 저녁 주님 앞에 올 때까지 하루 잘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찬양도 올려드리고 말씀도 상고하고 주위에 있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름답게 신앙생활 같이 할 성도님들 또 교제도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사 모든 것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크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마음의 불편함이나 또 세상 사는 두려움이나 풀지 못하는 문제로 마음속에 번민이 있으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동안에 주의 신이 함께 하시사 잘 정리 정돈하시고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 다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예수 믿는 믿음 가슴에 품고 이 땅 사는 의미를 잘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 72과 부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2과 부흥. 제가요 1, 2, 3, 4 이렇게 차례대로 하면은 제가 지루해서 못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제가 잘 못 견딥니다. 제가 어디 갈 때 맨날 똑같은 길을 가면 그거 못 견딥니다. 돌아도 가보고 둘러도 가보고 빠져도 가보고. 어제는 교회 올라오다가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어제는 저 말고 두 분이 또 올라오다가 같은 자리에서 펑크 났습니다. 올라오실 때 영하사 있는데 조금 못 미쳐서 조금 커브길 이렇게 트는 그 왼쪽으로 이렇게 쇠판이 하나 있습니다. 쇠판이 어젯밤에 제가 캄캄해서 못 보고 그냥 올라오다가 덜커덕 그리고는 올라와서는 바람 쉬 그런 소리 나던데 이건 뭐 그냥 떼워야 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거기 운전해서 올라오실 때 내려갈 때는 괜찮습니다. 올라오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제는 영화사 차들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있어가지고 올라올 때 그랬더니 조심하십시오. 오늘은 부흥인데요. 제가 지금 앞에서 차례대로 안 하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책은요 1과부터 차례로 하면요 참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1과부터 차례로 하면 차근차근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해도 훨씬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72과는 제목이 부흥인데요.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흥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이 책을 찾아서 부흥이라는 72과를 찾았어요. 영어로 뭐라고 됐나 봤더니 영어는 reviv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번역한 아마 팀들이 그렇게 했지 싶은데 책을 쭉 읽어보면 이걸 부흥이라고 번역하면 되질 않습니다. 우리 보고도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그럼 맞죠? 맞죠? 그렇죠? 근데 나는 부흥해야 됩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안 맞죠? 개인 보고는 부흥합니다. 당신 요즘 부흥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한 사람들이 아마 번역을 찢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많이 줬나 봐. 우리도 옛날에 하긴 했는데 이런 걸 많이 했지만 이렇게 얼토당토하게 이렇게 번역은 안 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렇게 공언한 데는. 근데 보니까 이게 부흥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 개인이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좀 이렇게 신앙 생활 하다가 옛날에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은혜가 뚝 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신하게 신앙 생활을 했는데 이제 좀 더러워졌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신앙을 회복. 그러니까 이때 리바이벌이 개인에게 해당될 때는 회복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야지 개인에게 부흥이라고 그러면 이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장로님 신앙 부흥하셔야 돼요. 이게 말이 돼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옛날 사랑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읽어가시면 맞습니다. 오늘날 이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속의 물결이 너무너무 교회에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개인에게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거죠. 우리 신앙 회복해야 되는 것. 그리고 교회는 또다시 옛날에 부흥의 불길을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론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러면 거기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줄. 부흥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바로 쓰는 그 회복에 영향을 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시편 24편 3절 4절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서 마음속에 딱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일단 성경구절 한번 주실래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24편 3절 4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산에 올라갈 때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무슨 장비든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뒷동산에 올라갈 때는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한라산이나 백두산이나 지리산이나 아니면 저기 저 높은 산들 올라갈 때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장비 뭐 필요하죠. 스틱도 필요할 거고 혹시나 길을 잃으면 모르니까 나침반도 필요할 거고 손전등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산 말고 히말라야 산 같은 데 올라갈 때는 이거는 뭐 보통 장비 갖고 안 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장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게 아마 8,000m의 뭐 고독인지 무슨 책이 있을 겁니다. 엄홍길 씨가 썼는 책. 제가 그분의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장비가 어마어마한 거 있죠. 그런데 그 장비가 하나라도 틈이 있으면 장비가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게 큰일 나는 거 있죠. 그냥 일반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등산? 장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무슨 산이 나옵니까? 예,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 뭐 필요할 거 안 같아요? 그냥 막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도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손? 그게 뭡니까? 마음? 그게 뭡니까? 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재미나게 시편 기자가 썼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무엇이 깨끗해야 된다고요? 손이 깨끗하고. 또 무엇이 청결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입은요? 거짓말 안 하고 맹세하며 그대로 지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라 그럴 때 손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인간의 의지가 다 표현돼서 행동으로 나가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는 저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것을 세상 나가서 살면서 행동으로 나오는 그 행동이 똑 발라야 됩니다. 깡패들이 자기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렇게 이제는 올바른 길로 갑니다. 뭐를 씻었다가? 왜 발 씻었다 안 그러고요? 손 씻었다 그러죠, 그렇죠? 손 씻은 분 계세요, 혹시? 깡패 하시다가 손 씻은 분 계세요? 손은 우리 모든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행실이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행일치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행일치. 믿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깨끗해야 됩니까? 무엇이 깨끗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어려워요? 마음 청결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 안 쉽나 그러면요. 이 마음은요. 상당히 변덕스럽습니다. 이 마음이. 오늘 아침에 예를 들면 새벽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저녁 때 되면 잘 되든가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앵간하면 이 마음이 하도 변덕스러우니까 엿장수 무엇대로?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러죠. 엿장수가 어떤 애가 오면은 똑같은 걸 가져왔는데 어떤 애가 오면은 톡톡 그리고 엿을 요만큼 주고 어떤 애가 오면 똑같은 걸 가져왔는데 툭툭 하고 이만한 걸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그 마음이라는 거는요. 이거 아주 신비하게 짝이 없습니다. 사람을 설득할 때는 마음을 닫혀놓고는요. 절대로 그 사람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청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 같아요? 손이 깨끗하다 그러면 행실이 발라야 되는데 참 성경 보면요 이 세상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시간은 될지 몰라요. 어쩌면 하루는 될지 몰라요. 하루는 될지도 몰라요. 이틀은요 어려워요. 3일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저 혼자 놔뒀으면 저리 뒹굴뒹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 많이 할 텐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잖아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굽니까? 무엇이 깨끗하고? 손이 깨끗하고. 어디가 청결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여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계속해서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봐. 이게 은근히 사람들한테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사고 없이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려면? 하나님의 산에 여호와 앞에 딱 바로 서려 그러면 그 다음 뭡니까? 뜻이나 이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싶어하는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아서 탁 일취월장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다가 쓰러지고 나가다가 더러워지고 나가다가 죄짓고 하면서요 그 뜻을 다 잊어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거를 다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는 뜻을 딱 바르게 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왜 아직까지 살게 하시는지, 나로 하여금 왜 이곳에서 살게 하시는지, 왜 나로 하여금 동상교회를 섬기게 하는지, 왜 우리 옆집에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지, 왜 내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시면요 뜻을 펼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장비가 뭡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손, 그 다음 마음, 뜻을 정하고, 그 다음 하나가 뭐죠? 말은 뱉어냈으면 그냥 그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건 사람 앞에서건 말을 뱉어냈다 그러면 그 말을 지키면서 사십시오. 요게 오늘 시편 24편 기자가 주는 말씀입니다. 요거를 오늘 요 저자가 따오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그 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근데 5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일부러 5절을 안 찾았습니다. 5절은요 이런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들 교회에서 복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바치면 복 받는다는 얘기를 어떤 분들은 얼마나 막 얼굴도 안 변하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어떤 자가 복 받습니까? 요한계시록하고 이런 데 와보면요 오래 참는 자, 신앙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떳떳이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복 받은 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손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잘 정하고 입은요 말은 뱉어낸 대로 거짓말하지 않고 허튼한 말을 하지 않는 자. 네 가지 정리됐습니까? 이 자가 여호와의 산에 딱 올라가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영적으로 막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바로 만났을 때 오는 그 감격은 그 개인밖에 모릅니다. 터져나갈 것 같잖아요. 그런 감격을 맛보는 거죠. 뒷동산에만 올라가도 그거 얼마 안 되는데 올라가가지고 우리 뭐라고 하죠? 입을 막 손에다 입을 갖다 대고 막 야호 야호 왜 야호 야호 합니까? 이까지 내가 올라왔다는 거죠. 기분 좋다는 거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바르게 정하고 말은 허탄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는 자가 여호와 앞에 서서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 감격과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다시 어떻게 하자고? 회복하자고. 이런 신앙을 부흥시키자고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말로 왔다 갔다 하시면 쓰셔야 됩니다.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부흥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회복.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맛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수천 년 전에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회복되어야 누가 삽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삽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얘기를 합니다. 아, 나도 지금 미치겠는데, 나도 지금 힘든데, 나도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짜증스러운 말, 힘든다는 말.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그 승무원이 비행기 타고 올라가다가 사고 났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거를 화면에도 보여주고 자기가 직접 하죠. 그러면 산소 마스크 떨어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비행기가 사고 났을 때에는 당신을 앞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산소 마스크를 당신들이 끼시고 옆에 있는 어린아이나 노약자에게 끼워주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애들이 불쌍하잖아요. 이걸 빼가지고 애들부터 해주고 노약자부터 해주고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사고가 났을 때는요. 그 사람들부터 해주면 자기가 죽습니다. 정상적으로 건강하고 돌봐야 되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돌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뭐부터 합니까? 제일 먼저 건강한 사람이 자기가 먼저 살아야 옆에 있는 노약자와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옆에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2관은 누가 살아야 합니다? 예, 아이, 그 집사님. 아, 그 사람 왜 그래? 그게 아닙니다. 누가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권면하십니다. 내가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삽시다. 예, 우리 은혜 안 받아본 사람, 옛날에 안 받아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쿡 찔러도 아는 그 은혜, 그 왜 다 잊어먹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다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시편 24편 3절과 4절. 무엇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하며. 무엇이 청결하며? 마음이 청결하고. 무엇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무슨 말은 하지 않고? 거짓말은 하지 않고.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 더 설명드리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거 기분이 이상해져요. 이거 진짜 이상해져요. 진짜 이상해. 그러니까 본인이 묵상하시고요. 신앙을 다시 불붙들 일으키셔서 어느 산에 선다고요?
여호와의 산.
예, 여호와의 산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5절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는 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십니다. 이제 좀 빨리 가도 되지 싶습니다. 그럼 부흥이란 뭡니까? 제가 이 번역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도 교재가 선택됐기 때문에 지금 보는데요. 부흥은 무기력이나 태만의 상태에서 아마 원래 은혜 받았던 생활로 되돌아가고 이런 뜻이지 싶어요. 그런 생활로 되돌아가고 의식으로 돌아가며 활기찬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제보고 줄이라 그러면 옛날에 받은 은혜 그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걸로 되돌아가는 것.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아주 질책하시는데, 너는 무엇을 잃었다고요? 처음 사랑을. 첫사랑을. 첫사랑 아시잖아요? 남자들, 여자들은 제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하루에 세수 한번 할까 말까. 이틀에 한번 하던 세수를 매일 하고, 어떨 땐 두 번, 세 번 합니다. 운동화 냄새 나는데 별로 안 씻고 다닙니다. 뭐 두 주나 세 주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운동화 신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주 팍팍팍 빱니다. 뭐 옛날에 엄마 빨아줘 그랬는데 이제 지가 빨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케미칼이 나오면서 누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에 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엔 빨래핀으로 대충 빨던 것도 샴푸 갖다가 막 갖다가 냄새나게 좋은 거로 빱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첫사랑이 그렇습니다. 첫사랑.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 받았을 때 첫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자고? 회복하자고. 회복하려고 그러면 딱 펼쳐놓고 보면 우리의 행동이 어떤가? 우리 행동이 어떤가? 마음은 늘 어디에 가 있는가? 그러니까 네가 무슨 뜻을 정해서 지금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매일 만나서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이 어떤 건가? 이런 것만 정리가 되면은 다시 신앙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회복될 수 있다고. 지금요, 상당히 간단하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걸 잘 묵상하시고 하나하나 잘 점검하시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많이 받고요. 나 아는 거야. 또 그 소리 이러면 아무 은혜를 못 받습니다. 하나 분명한 거는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첫수 은혜 있는 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 있죠. 그것을 뭐 하자고요? 회복하자고. 그게 리바이벌이 오늘은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레스토레이션하고 같습니다. 다시 회복하자는 거. 부흥의 정의. 거기 왼쪽으로 가다가 부흥은 찾았습니까? 예, 부흥은 그리스도인을 타락한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전환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때 부흥이 아니라 회복인 거죠. 그렇죠? 회복. 우리가 우리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밑에 내려가다가 또 그것은 반드시 무엇 하는 것을 포함합니까? 죄를 깊이 깨닫는 것을 포함합니다. 부흥은, 회복은 전능한 하나님에게 무엇하는 출발입니까? 순종하는 새로운 출발. 그러니까 아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 이제 풀어져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또 그 밑에 보면요. 그것은 부흥된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자아냅니까? 큰 능량을 자아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사람이 다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주위에 무엇을요? 큰 영향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까? 아주 긍정적인 면에서 영향을 못 미쳐서 그렇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말은 잘해? 뭐 잘 모이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다음 보면은 뺀질뺀질해? 희생도 할 줄 몰라? 뭐 자기 것만 알아? 기회가 갖다 붙는 게 훨씬 많습니다. 훨씬 훨씬.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좋은 영향을 미쳐서 내가 회복되어서 좋은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옛 처음 받았던 은혜로 회복하는 게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 부흥이 언제 필요합니까? 이건 안 봐도 되지 싶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이 다른 사람이 그냥 미워집니까? 옆에 있는 형제 애가 없어졌습니까? 세상이 좋게 보입니까? 죄를 짓는데 옛날에는 막 발발발발 떨면서 막 안 지으려고 어떻게 했는데 이제는 쉽게 짓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단계가 벌써 지났을 때입니다. 지금 이 책의 내용이 그런 말은 안 하지만은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옛날보다 적다거나 세상에서 물결들이 막 밀려오는데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쉽게 그 속에 동조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뜻을 딱 정해서 막 하나님 말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이 너무 좋다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회복이 필요할 때입니다. 교회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야 될 때가 이럴 때라는 겁니다. 그 이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뭐요? 청결하고 뜻을 정하고 입은 거짓말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내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외우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구절을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 내용은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가슴 속에서 묵상을 하시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에게 묵상한 거를 풀어가지고 얘기합니다. 풀어가지고 그게 희한한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들을 가슴속에 잘 집어넣고 여호와의 산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가 고마워서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사람 만날 때마다 교회에서 우리의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말이 많다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말 많아죠. 말 많아야죠. 그런데 문제가 무슨 말? 그렇죠? 회복된 사람은 나쁜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격려하고 잘했다 그러고 위로하고 함께 뭐 하자 그러고 이렇게 막 품거나 그런 말을 하지. 그 집사님 머리가 왜 그래? 내가 뒤에서 보니까 어느 미장원에서 했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은 뭐 화장품 뭐 바르는지 모르겠어. 어디서 산지 이렇게 좋은데 부터. 저는 여자들 수다 떠는 걸 듣지를 못했지만은요. 그런 말들은 나쁜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회복하자 그럴 때는, 그 속에 나 자신을 집어넣고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아야 되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불러봤을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부를 찬송은 아니라서 제가 불러본 적은 없는데 이 성경대학이니까 한번 불러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불러보셨죠? 그렇죠? 큰 불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주위에 좋은 영향들을 막 이렇게 막 미쳐냅니다. 보실래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예수 믿고요 은혜 많이 받고 내가 뜨거우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 확 녹입니다. 내가 뜨거우면요 옆에 있는 사람 은혜 많이 받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식어서 없어지고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 영향이 아니라 나쁘게 막 나갑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좋은 영향. 너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게 하라고.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가지고 한 첫 마디가 뭐죠? 너는 복의 무엇이 근원이. 복의 근원. 근데 그 복의 근원이 되려고 그러면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우리 불 한번 꺼주시고 우리 한번 불러보실래요? 우리가 작은 불꽃이 작은 불꽃만 되어도요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이 뒤에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게 작은 불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불은 아무리 작아도 불을 일으키게 돼 있는데 우리가 다 꺼진 것 같아요. 옛날에 받은 은혜를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불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온기만 이슬똥 말똥하고 아니면 시꺼멓게 숯같이 돼가지고 가서 건드리기만 푸석푸석하고 막 그런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시는 길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이 딱 서서 바로 딱 서서 하나님 바로 딱 만나면요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속에서 불이 크게 확 붙는 게 아니라 자그마하게 살짝살짝 붓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작은 불 같고요. 옆에 있는 애들 푹 찔러서 따뜻하게 만들고 옆에 있는 친구 푹 찌르면 되고요. 이렇게 불은 번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때가 진작 지났는데 우리가 잊어먹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들 보시면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불을 작게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불을 일으킵니까? 그럴 때 아까 내가 이제 뭐 손이 깨끗하고 이거 있었잖아요. 그 머리에 집어넣고 이제 역대하 7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은혜 받을 방도가 있습니다. 이 역대하 7장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낙성하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는 봉헌한 거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은혜 받는 방편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또 몇 가지들만 잘 기억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꾸만 불이 활활 타게 되어 있습니다. 불은 활활 타서 옆에 붙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사면 끝이잖아요. 한번 보실래요? 왜 불이 안 타는지. 밤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곳을 택하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할 때 제사를 빼면 안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럴 때, 제사를 성경이 막 욕을 하고 안 하기를 원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무슨 제사를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제사입니다. 손이 더럽게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실이 더럽게 해서 재물을 바쳐 올리고 하는 제사는 하나님 싫다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예루살렘 성전을 주신 이유는 제사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가 무엇을 대표합니까? 예배를 대표합니다. 제사가 무엇을 대표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주신 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는, 그러니까 왜 하늘을 닫고 왜 메뚜기 때가 오고 왜 연병이 오고 왜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1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을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13절 일이 일어납니다. 내 백성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교만하게 놀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면은 13절을 주겠다는 겁니다. 13절 다시 한번 주실래요? 하늘을 닫습니다. 어떨 때? 아까 14절에 있는 걸 거꾸로 할 때.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메뚜기로 확 와서 토산을 썰어 먹어버리게 합니다. 연병으로.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확 퍼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죽어가게 막 만듭니다. 어떨 때 그랬습니까?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뭐 이렇게 해서 다 하면은 그걸 하나님께서 돌려준다 그랬으니까 악한 길에서 놀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외울 줄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은? 예. 아예 시편 1편이 시편의 총 제목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하고 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하고도 놀지 않고요. 그런데 어떻게 놀고 있습니까? 악한 길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뭐하고 겸비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요 대놓고 나쁜 죄는 안 짓는다 그러더라도 어제 가서 나쁜 죄 막 천인 공로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요 꽤 우리 죄인입니다. 우리 옷을 입고 이렇게 입고 나와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 다음 기도하면서 겸비한 자리에 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예, 다 회복시키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뒤집어서 보시면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기도하시면서 얼굴을 구하고 겸비하게 주님 앞에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줄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16절 한번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누가 모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재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봅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보는데 백성들의 손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손이 더럽습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청결하지가 않습니다. 이분 보니까 맨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럽니까? 아까지 그 말을 뒤집어서 하늘 문을 닫겠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메뚜기 떼가 몰려오리라 전염병이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전에 와서 너희가 그것을 회복하고 돌아서면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고쳐주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1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믿음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시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뭐죠? 이렇게 살아랍니다.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행해라. 근데 이 뒷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앞부분이 없는 듯 앞부분이 잘못된 듯 막 나무라시잖아요. 17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기를 안 그랬습니다. 생각하기를 안 그랬습니다.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뭐하여? 행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신앙생활 해보시면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죽어가는 죄인이 나 같은 놈이 누구 믿은 거요? 예수님 믿은 거 그것까지 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놈이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책 사실 이만큼 안 두꺼워도 돼요. 한 다섯 페이지나 여섯 페이지로 써도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두껍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전부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도 보면 전부 그렇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성경책을 보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그게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잊어먹고 옛날로 돌아가고 자꾸 잊어먹고 딴짓하고 있고 자꾸 까먹고 헛짓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그런 바른 행동을 해야 될 것이다. 그 행동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에게 있어서요 그 늘 왕들의 기준은 누구였습니까? 그러면 늘 왕들의 기준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행했다 안 했다 다윗보다 악했다 뭐 이렇게 다윗왕이 행위의 기준입니다. 다윗왕이 행위의 기준인 이유는 제가 전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러하여금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게 하겠다고. 다윗은요 그렇게 범죄한 적도 있고요 다윗은 연약한 몸도 있었지만 어떡하든지 연약한 인생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도로 따라가려고 붙들고 씨름하고 울고 따라가고 울고 따라가고 그랬던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아비 다윗처럼 행해라. 성경이요 행해라는 말이 꽤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장 9장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보면요 마지막 결론으로 가서 뭐라 그러죠?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럽니다. 그 다음 뭐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요? 행하는 자라요. 그럼 행함으로 구원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그 행실이 늘 발라야 됩니다. 발라야 됩니다. 손해를 봐도 거짓말을 안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요 18절 내가 내 나라와 내 나라 위를 경건케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비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행위죠. 그렇죠? 20절. 내가 저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엎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복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대로 잘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체가 큰 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관은요 그걸 다시 회복하자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배웠다고 누가 책을 썼습니까? 유치원에서. 유치원에서 뭐라 그러죠? 정직하게 살아라. 나이 들면서 보니까 그거 잘 그렇게 못합니다. 예쁜 말이라 그거 잘 못합니다.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확 찍는 이 말들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어디서 배웠어요? 유치원에서 다 배웠습니다. 우리도 벌써요 몇 년 전에 다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대학 하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이유는 옛날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회복해서 그렇게 삶으로서 작은 불꽃처럼 영향을 미치자는 겁니다. 우리는요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뒤로 넘어가 보시면요 311페이지 312페이지 거기 311페이지 하나만 볼게요. 311페이지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밑에서 둘째죠. 1번이죠. 그렇죠? 스스로 겸비하라. 겸비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나는 교만합니다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우리 가운데 교만 끼가 다 있습니다. 교만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 속에는 교만 끼가 있습니다. 그거는 표가 잘 안 나는 거죠. 살짝 표가 안 납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러면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회복되려 그러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거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은혜를 회복하고 옛날로 돌아가려 그러면 밥 한 그릇을 받아놓고도 아주 진지하게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왜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고 밥을 먹으려 그럽니다.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 하고 젓가락이 가면 벌써 찜찜합니다. 그런데 늘 드리는 그 기도를요 진지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식구들이 같이 앉았네요. 감사합니다. 같이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기도를 하네요. 감사. 감사를 제가 식사기도 길게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저 구역 예배나 이런 데 제가 예배 같이 다니면서 보면 식사기도 길게 하면 제가 목사지만은요. 야, 그 사람 기도 참 길게 하니까 참 기특하고 귀엽다는 생각 안 들어요. 기도 길게 하면 기특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딱 그 때에 맞는 기도가 있습니다. 헌금기도면 헌금기도. 그 다음에 설교를 마친 뒤에 구역장님이 기도할 때는 그건 길어도 돼요. 그건 누구나 다 길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식사기도 하는데 막 길어가지고 막 국이 다 식었다 밥이 다 식었다 그러면요 이제 재미가 없습니다. 빨리 먹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한 그릇 받아놓고요 얼마나 진지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 많아요. 그 다음요 3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4번 사악한 길에 쏘라서라. 이건 뭐 이런 분 계시겠어요? 사악하게 놀다 오신 분 계세요? 없으실 겁니다. 하여튼 하고요 그 앞부분을 하면 뒷부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이럴 땐 제가 쓰는 표현이 늘 있죠. 우리 몫은 앞에 겁니다. 그러면 뒤에 것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뒤에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알아서 해주시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요 이 내 조건이나 요구에 응한 결과 1 줄 쪽 켜져 있는 앞에까지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시작 2 3 아멘. 혹시 생활하시는데 불편하고 막 힘든 거 계세요? 그럼 그걸 해결하려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산에 다 올라가서 하나님 다 한번 바로 한번 만나보십시오. 재미납니다. 참 신비합니다. 진짜 재미납니다. 진짜 재미납니다. 그 재미를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올라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등산 장비 4개를 가르쳐 줬잖아요. 무엇이 깨끗하고? 손이 깨끗하고. 어디가 청결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무엇을 잘 정해야 됩니까? 뜻을 잘 정하고. 그 다음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4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리정돈하면서 자꾸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 왜 입은 자꾸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요. 은혜도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시편 24편 5절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우리는 바보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그럼 뭐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또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고 교만함을 버리고 여기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사간 길이 있으면 그런 생각들을 다 짓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치유해 주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거 하나는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회복해야 된다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예, 그 회복의 마지막 두 번, 우리 한 20분쯤 나가셔서 커피도 마시고 즐겁게 수다도 떠시고 재밌게 얼굴들 이렇게 맞대고 대화도 나누시고 그렇게 한 뒤에 지금 시기가요, 교회 시기로 20분인데 40분에 이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뭐 다 아는 얘기인데요. 참 어렵네요. 그런데도 다 알지만 참 그 은혜 받은 그 시절로 돌아가기 참 힘이 드네요.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이 집 저 집 이 가정 저 가정에서 놀라운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부모가 먼저 가슴에 작은 불 하나 다시 키워서 아이들에게 잘 불길을 넘겨주게 하시고 그 아이들 이 땅 좁다고 다니면서 세상의 불들을 확확 하나님의 불을 지르면서 큰 거목돌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가슴속에 다시 붙은 작은 불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 눈이 반짝이게 하시고 그들의 걸음걸이가 반듯하듯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사 그 가정의 귀한 두 아들 아름답게 키워주시옵시고 그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에 복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먹고 또 우리는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아름다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12면요, 312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왜 우리는 부흥을 필요로 하는가, 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면에서 부흥이 필요한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부모나 찾았습니까? 우리는 부모나. 그 밑으로 셋째 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어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말씀 읽는 거.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있죠. 그렇죠? 세 번째가 뭡니까? 행동. 조심스럽고도 신중하게 그럴 필요가 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개가 나와 있습니다. 부흥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럼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행동 잘하고 또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이런데요. 거기 1, 2, 3, 4,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만일 내가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만일 내가 사치가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거부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여기서 이제 끝나고요. 이제 집에 가셔서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아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예수를 잘 믿고요. 그거는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이거는 뭐 확실하죠. 그렇죠? 오직 뭐요?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구원을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표를 한번 내봐라 그러면 반드시 믿음은 행위가 따라야 되잖아요. 믿음에는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1년, 2년 지나면 무엇이 맺혀집니까? 그 행동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열매를 보고 네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판단을 하죠. 이게 성경 이곳저곳에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정상적으로, 말씀도 정상적으로, 여러 가지들 정상적으로 하면 그것이 삶에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열매 맺힘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다 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이제 한번 주실래요? 갈라디아서 5장. 일단 22절, 23절 두 성경구절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요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열매 맺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에다가 비교합니까? 포도나무에다 비교해서 우리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는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그럼 그 열매가 뭡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 열매는 나가서 전도하는 거 그래서 그 열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다음 그거는 2차적인 겁니다. 열매가 어디에서 맺어져야 합니까? 생활에서 우리 행동에서 성품에서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나오는데 이 열매는 전부 다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전부 나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받고 뜨겁고 하는 그거 맞아요. 그러면 그게 생활에서 익어지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 열매는 하나님 이 열매 있어요. 보세요. 저 사람 이 사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세요. 제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그러면 묵상하고 연구하고 연구해봐도요 내 바꾸는 게 가장 큽니다. 사랑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 받으라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많이 받고 그거 아니잖아요. 네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옆으로는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 뭐죠? 희락. 희락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잖아요. 조이잖아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외부적인 무엇이 있어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기쁜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나 보이는 게 뭡니까? 그러면 저 사람 맨날 기뻐. 저 사람 좀 이런 것 같아. 저 사람은 저 이렇게 좋을 때 나오는 그게 뭐죠? 아드레날린 말고 엔돌핀. 엔돌핀 너무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거 너무 나오면 사람 바보 돼요. 너무 나오면 아드레날린도 적당히 나와야 됩니다. 저 사람 그것만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야 됩니다. 오래도 참고요. 충성할 줄도 알고. 교회는 재밌습니다. 교회는 충성하면 옆에서 뭐라고 공격하는지 아세요? 아부한다고. 저 나중에 직분 얻으려고 아부하고 목사한테 아부하고 그런데 그런 말 개의치 마십시오. 그게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고 3년 가고 5년 가면 아부라는 말을 절대로 안 씁니다. 뭐라 그러죠? 충성한다고. 저분같이 충성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게 참 좋은 충성이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부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는데 성도 여러분들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꾸준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외롭게 가면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참 저분같이 신실하고 충성된 분이 없다고. 내가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저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저런 행동하는 사람 없다고. 근데 어디에서 많이 넘어집니까? 아부한다는 소리 한마디만 딱 들으면 그때부터 딱 멈춰버립니다. 그럼 뭐가 안 되죠? 충성이 안 되는 거죠. 아부하는 것처럼 안 보이고 하나님한테 아부하는 것처럼 안 보이고 어떻게 충성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처음에 볼 때는 아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꾸준하면 그게 충성이라니까. 근데 그런 게 전부 시간 속에서 오랜 속에서 맺히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없애가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싹 한번 지어보실래요? 예, 못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도 중얼중얼 따라 하십시오. 한번 없애달라니까. 오늘 비가 오고 이러니까 컴퓨터가, 예, 예. 오직 성령의 열매를, 한번 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이제 키워주시고요. 혹시 지금 조금 이렇게 막히시는 분은 괜찮아요. 집에 가서 이렇게. 이거 못 외운다고 열매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거 잘 외운다고 열매가 주렁주렁한 거 아닙니다. 거꾸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절제, 이런 게 우리한테 성품으로 돼서 이게 맺혀진다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맺기 위해서 24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22, 23절까지만 보는데 24절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수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맺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그러니까 우리의 못된 것들은 계속해서 못을 박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자꾸 나아가면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열매는요 하루 만에 맺어지는 거 아닙니다. 1년 만에 맺어지는 거 아닙니다. 5년 만에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속에서 이건 옆에 사람이 봐줘야 되잖아요. 저분은 사랑의 성도님이야. 저분 인내하면 대단해. 저분 절제 오래 참는 거는 대단해, 대단해.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열매가 맺혀져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 아는 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맞죠? 사람 아는 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데는 어느 정도 걸리죠? 평생 걸립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알아도 다 모르잖아요. 딱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섰을 때, 오, 하나님은 진짜 이런 분이네. 그거는 죽은 뒤에나 알게 되고요. 사람 아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데는 어떻다고요? 평생이 걸립니다. 평생이. 그러니까 사람 알아가면서 그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1년, 2년 구역 예배 같이 드려보셨습니까? 3년, 4년 단체 생활 같이 해보셨습니까?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쉽게 자기 부인이나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남편 20년, 30년 살았는데 다 알아요? 어떻게 다 알 것 같아요? 아, 몰라요. 사람은요. 이 속에요. 몰라요. 근데 이 속에 알 수 없는 모르는 거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확하게 1년, 2년, 3년, 4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열매들이 맺혀지면 그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라. 그리고 그 열매를 가만 살펴보면 뭡니까? 결국은 나를 바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에서 샘물을 먹고 먹고 하면서 맺혀진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24절까지요.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면 우리는 회복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오늘 이 과가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 입에서는 가시 있는 말이 나가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은 더러울 때가 있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관은 집에 가서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손, 마음, 입, 뜻. 그 다음에 아까 역대하 7장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준다는 것을 거꾸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비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21세기요. 참 살기 좋다 그래도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너무너무 살기 어렵습니다. 제가 언제 지금 제가 쓰는 단어를 언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한번 교회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요즘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잖아요. 그죠? Christianity,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크리슬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크리슬람이라고.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영적으로 어디까지 이게 컴퓨터 발전해 가듯이, 아이팟 발전해 가듯이, 영적으로 이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 이게 막 알지를 못하겠어요. 크리슬람. 그게 뭡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신앙을 지키고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던 데 있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해서 옛날로 묶어두지 말고 그거를 현재의 것으로 다시 만드셔갖고요. 지금부터는 그 생활로 그냥 이렇게 나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도 승리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받았던 때를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그때와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옛날에 그 받은 바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들 잘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불씨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작은 불들을 붙여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불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다가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다가 마음이 낙담될 때도 있습니다.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다가 몸이 망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붙들어주셔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